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버트 크리스트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김일희 연출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은 온통 절망적인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각종 무서운 중독이며 이혼이며 가정의 해체 등등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버트 크리스트 역시 그런 힘든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한때 그는 아주 불행한 나날들을 보냈고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걸어나가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까요. 바로 주님 안에서 그의 영혼과 삶 전체가 자유케 된 이후부터 말입니다.
저는 펜실베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구남매 중 중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등교 전에 저희 모두는 교회에 갔죠. 하지만 4학년이 되고 난 후 이따금씩 저는 예수님이 이 모든 기적들을 혼자 다 해낼 리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제 스스로 모든 일들을 아주 잘 해내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전 메리 엘렌을 만나게 됐는데 그녀는 저를 정말 아껴주었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됐고 함께 대학생활을 마친 다음 결혼을 했습니다. 전 언제나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이미 대학 시절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됐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말입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알아요? 왜 전화도 안 했어요?
아이, 고객 한 명이 간단히 한잔하자고 그러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늦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요.
여보, 그 사람은 내 사업에 아주 중요한 고객이라고.
그럼 난 얼마나 외롭다고요, 버트.
아, 당신한테는 애들이 있잖아.
어떻게 똑같아? 당신이 집에 안 돌아오면 얼마나 보고 싶어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미안해, 여보. 진심이야.
그래. 아무튼 내일 약속은 잊으면 안 돼요?
아니, 내일 뭐 하는데?
공휴일이잖아. 당신 애들 데리고 수영장 가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러나 다음 날, 전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가서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오후 3시쯤 집에 들어왔을 때, 제 아이들은 수영복을 입은 채로 집 바깥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미 잔뜩 취한 걸 보고, 그 상태론 도저히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또 한 번의 약속을 어기게 됐던 겁니다. 제 음주 습관은 이제 직장 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술을 안 마시면 초조감과 압박감조차 느낄 지경이 됐습니다. 전 회사의 영업부장이었지만 술 때문에 지휘 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죠. 마치 두려움과 후회만이 가득한 섬에 혼자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직 술만이 그 두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섬 말이죠. 전 정말 올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그러기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전 술을 끊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버트 씨, 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까?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겁니다.
그럼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잘 안 됐어요. 못 끊겠더라고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치료 프로그램에는 참가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럼 거꾸로 술이 지금 선생의 삶에 영향은 없습니까?
심각하죠. 이번 주만 해도 아주 중요한 고객과 미팅이 있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큰 실수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멈춰서서 상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다고 말이죠.
아,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매일 술을 드시나요?
네. 이젠 보통 일상사에도 실수가 많아서 무섭습니다. 어쨌든 전 도움이 필요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잘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저도 치료를 힘껏 돕겠습니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예,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선생님께 전화번호를 전해줄 겁니다. 그럼 지금 사시는 곳 가까운 곳에 있는 기관을 찾아서 오늘 밤에 꼭 한 군데를 찾아가서 등록을 하세요.
예.
가능하면 그 부인께서도 함께 가족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내는 술을 안 마시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끼친답니다. 부인께서도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전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석했죠. 하지만 술을 끊는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고통이 컸습니다. 게다가 치료를 받느라 저희 집 재정은 거의 바닥이 날 지경이 돼서 전 더욱 직장일에 몰두해야만 했죠. 그리고 1970년에 저는 출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날로 번창해서 무려 100여 명이 이르는 직원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5명의 아이들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게 되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자신이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 저는 유능한 책임자로 성공해 인정받고 있었지만 집은 저에겐 감정적인 고통의 장소였으니까요. 지난 세월 술로 인해 황폐해진 모든 결과들을 고스란히 마주대해야 했던 곳이 바로 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네. 여보, 애들하고 얘기 좀 해봐요. 친구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어서.
뭐야, 이제 막 집에 들어섰는데 꼭 그런 문제로 내 신경을 건드려야겠어?
당신은 애들 아빠예요. 애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부모로서 함께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다고. 애들하고 얘기하면 되잖아. 하지만 지금 나 좀 쉬어야겠어.
저녁 차려줄게요. 10분만 기다려요.
그래.
버트, 우리 뭐가 문제인 거죠? 요새는 만나기만 하면 늘 다투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이건 원래 우리가 꿈꿨던 결혼 생활이 아니야. 우리에겐 정말 큰 꿈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혼했을 때 저는 남편을 무척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저의 제일 소중한 친구이기도 했어요. 적어도 술이 남편을 멀리 빼앗아가기 전까진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남편과 함께 재활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만 하면 다시 그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술이 우리 관계를 얼마나 파괴했는지까진 미처 깨닫지 못했죠. 우린 더 이상 서로 대화하기조차 힘들게 됐고 저 역시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 한 기독교인 여성 클럽에 점심 초대에 가기로 마음먹게 됐어요. 네, 주세요.
여기 다시 오기로 해서 정말 반갑고 기뻐요. 메리 엘렌.
저도요. 요즘 몇 달째 크리스천 방송을 듣고 있는데 아직 제겐 뭔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매님도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지 않을래요? 자매님의 집에서 가까운 데서 모임을 갔는데요.
정말요?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마가복음을 공부해요.
저도 자랄 때 쭉 교회를 다녔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주일학교에 갔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텐 마음의 평화가 없죠?
글쎄요. 자매님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본 적이 있나요?
라디오에서 기도하는 걸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나도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엔 평안이 없네요.
그럼 아무래도 자매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와야 그 답을 발견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야 전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으로 지켜보셨는가를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선 제 자신이 직접 그분께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잊고 지냈던 것이죠. 저는 충실하게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고 마침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를 배울 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제 마음 안에 평안이 깃들게 된 거죠. 저희 성경 공부 모임의 리더는 저희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보, 고기가 아주 잘 구워졌는데.
고마워요. 나 오늘 성경 공부 갔다 온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대요. 바로 우리들의 죄에서 말이에요. 나도 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긴 했지만 한 번도 개인적인 문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분의 희생이 내 삶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젠 나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아하, 얘들아, 야채도 다 먹어야지.
그 성경 모임에 갔던 첫날 그 모임 리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선 자매님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하실까요?
그만 조용히들 해. 엄마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야지.
그래서 난 내 장점들을 일일이 말했어요. 하나님도 내가 나쁜 일보단 좋은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걸 거라고.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래요. 착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는 거. 그것뿐이래요. 나도 이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요.
어쨌든 당신이 뭔가 도움이 되는 걸 알게 됐다니 나도 반갑긴 하네.
여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때 그 평안한 느낌을 당신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린 늘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지 못했죠.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문을 읽고 주기도문을 읽으며 마치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제 영혼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운동에 지나지 않았죠.
게다가 전 제 영혼이 향상되는 것 같지도 않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난 이렇게 불행한 걸까 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정말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을래요?
글쎄,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자, 내 손을 잡아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세요. 저희는 정말 많은 잘못을 해왔지만 이젠 정말 올바른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소중한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제게 성경 공부 모임에 가자고 권했죠. 전 이전에 한 번도 성경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지만 친구 부부와 함께 그 모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전 정말로 즐겁게 놀랄 수 있었죠. 너무들 너무나 친근하게 대해준 데다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주는 모습들의 몸들바를 모를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진심으로 성경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죄가 없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혹시 그런 사람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 아니신가요?
맞아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의 법에선 죄에 대한 희생물로 흠이 없는 양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기 위한 양.
그렇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요?
자, 그럼 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메리 엘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누구에게나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죠.
누구에게나요?
네, 누구에게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죄의 대가는 곧 죽음이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정말 너무 간단해서 믿을 수가 없을 정도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형제님은 구원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만함과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요?
예, 복음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혼자 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죠? 저도 잠언 1장 23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너희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중에 잠언 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죠.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정말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요.
이봐, 버트야. 자네 오늘 모임 어땠어?
난 아주 재밌었는데.
그래? 아휴, 난 잘 안 믿어지더라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게 말이야. 만일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왔다면 이 세상엔 왜 이렇게 전쟁이 많은 거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영혼 내면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후레드.
아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다 뭐죠? 굶어 죽는 아이들이며 살인과 강도 같은 것 말입니다. 세상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탄이 여전히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른 뜻을 선택해야만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사탄의 무리들을 한 번에 처치하시지 않죠?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에 따라 사는 거라고 믿어요. 우린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단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고요. 신명기 29장 29절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도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고 말이에요.
아, 글쎄요. 네, 저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군요.
전 친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믿는 종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까? 과연 무엇이 나에게 가장 옳은 걸까? 그럼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지? 그런데 다음 날 출근하는 길에 그 성경 말씀들이 다시 제게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전 차를 길 한쪽에 대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전 겁이 납니다. 이제 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초청해서 영접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완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세주를 영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약 3주 동안이나 제 믿음의 결심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죠. 긴장하거나 초조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기쁨에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전 성경 공부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고 마침내 리더가 됐습니다. 또한 상담을 받으며 아내와 전 솔직하고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잠자는 아이들 침상 곁에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곤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지만 이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내와 저는 일명 현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해서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매일 저희 부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든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는 선교 사업을 돕고 있고 한 기독교계 대학 재단의 이사로 재직하며 복음을 실은 카세트와 비디오 테이프 등을 보내주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죠. 주님께 헌신하면 할수록 그분은 더욱 따뜻하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전 한때 정말로 속박돼 살았었습니다. 비단 알코올 중독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삶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버트와 멜리 엘렌의 간증이 저희에게 그러했듯 애청자 여러분께도 똑같이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선 여러분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선 그분을 영접하는 그 누구에게도 동일한 평안과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연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이은정, 홍승표, 정운석. 극본 김일희, 연출 박광현.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버트 크리스트 이야기였습니다.
BBN 다시 듣기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BN 방송은 일체의 광고가 없으며 상업이 아닌 오로지 청취자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BBN 웹사이트의 선교 후원란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